네, 안녕하십니까?
캐리 장관은 이번 순방에서 미국이 북한에 던진 메시지를 요약한다면 어떻게 정리가 가능할까요?
네, 몇 가지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의 핵은 인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북한의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 그렇지만은 세 번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볼 용의가 있다. 그동안 북한이 지속적으로 그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왔지 않습니까?
네.
캐리 장관은 이번 순방에서 북한에게 대화를 제의함으로써 긴장을 낮추고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캐리 장관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화이며 육자든 양자든 실질적 미래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북미 양자 회담을 통해서 육자 회담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9.19 공동성명 공약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요지와 성명도 나왔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에너지를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 사회 일각에서 미국이 더 이상 북한의 이 비핵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북한의 핵무기가 중동이나 여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 다시 말해서 비확산에만 관심이 있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캐리 장관으로서는 윤병세 장관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캐리 장관이 이번 중국 방문에서 북핵 해법에 대해서 두 나라의 입장이 어느 정도 조율됐다고 봐야 하겠습니까?
글쎄요, 뭐 아주 철저하게 조율이 됐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캐리 장관은 그 양재 측 외교 담당 국무위원을 만난 뒤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만약 북한의 핵개발 위협이 사라진다면 미국으로서도 강화된 방어 자세를 그 시점에 갖춰야 할 긴급성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강화된 방어 자세가 MD 체제를 의미한 것이다. 강화된 방어 자세를 이 축소시킨다는 것을 MD 체제의 축소를 시사한 것으로 AP통신이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강화된 방어 자세가 꼭 MD 체제만을 가리킨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중국이 협조할 경우에 미국은 미중 관계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적 측면에서 양보를 할 수도 있다라는
네.
점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담 직후에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캐리 장관의 MD 관련 뭐 발언을 크게 부각시키지 않은 것으로 봐서
네.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던 것으로는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 그 좀 더 시간이 흘러봐서 미중 간에 과연 어떠한 전략적 시각하에서 북핵 문제를 풀어갈지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정부, 중국의 관리들의 그 대북 인식에 대해서 어떤 변화 조짐도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중국 관리들이 북한을 과연 이 전략적 자산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전략적 부담으로 볼 것인가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지금 중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중국이 지난 그 핵실험 이후에 중국 네티즌들이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이제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그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대북 압박이냐, 대화 재개냐 이런 그 시각차가 여전하다는 분석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중국은 이제 역시 그 압박보다는 그 설득과 대화가 이제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략적 차원에서 양국이 잘 협조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을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대응하는 일종의 전략적 교두보, 뭐 전략적 자산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핵 문제로 인해서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이 더욱 강화되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더욱더 첨단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일종의 북한이 전략적 부담이냐, 여기에 대한 결론을 중국 지도부에서 빨리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내에서 지금 현재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국은 조금씩 북한을 재평가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가운데에서 북한도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서 조금씩 자신이 처한 전략적 한계를 좀 직시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운데요. 대화 국면으로 가는 과정에서 기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싸움이 뭐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은 지난 그 5년간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표방하고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5년을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초반에 좀 길을 들여놓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남북 대화는 일단 거절하고 미국 쪽에 더 가까이 감으로써 한미 이간 전략을 구사해서 이제 한국에 애를 태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어떤 기싸움은 뭐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만은 결국 한국이 미국 또 중국 또 일본 러시아 등과 긴밀한 협의와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 북한의 어떤 그 기싸움이라는 것이 소기의 성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또 반면에 그 북한 역시 경제적으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과 의지를 가진 당사자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최소한의 대화는 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도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